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백악관의 필수 노동자와 군인 가족 등 1,000명을 초청해 연 행사에서 미국이 함께 돌아오고 있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독립기념일은 우리가 팬데믹과 격리의 해, 고통과 공포, 가슴 아픈 상실의 해의 어둠에서 빠져나오고 있음을 특별히 축하하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서 있다면서 다만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투가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파되지 않았고 모두 알다시피 델타형 변이와 같은 강력한 변이가 출현했다며 백신 접종이 할 수 있는 가장 애국적인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정부는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전체 성인 인구의 70%에 최소 1회 코로나 백신을 맞힌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결국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3일 현재 미국 성인 중 백신을 1회라도 맞은 사람은 67%로 집계돼 목표치의 3%포인트 미달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시민방위군을 색출하기 위해 한 마을을 급습한 뒤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주민 등 25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현지 매체를 인용해 지난 2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300km 북쪽에 위치한 사가잉 지역 대파잉의 중심가에서 적어도 25명이 군과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미얀마 군과 경찰 약 150명이 사가잉 지역 6개 마을로 들어와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민은 그들은 군부에 대항하는 시민방위군 일부가 이곳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마을로 들어온 뒤 우리를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사람들이 농장과 철도에서 죽고 가고 있다면서 군인들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달 붕괴된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트가 전면 철거됐습니다. CNN 방송은 오늘 보도에서 붕괴 사고로 절반쯤 남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서프사이드의 아파트가 어제 오후 10시 반쯤 폭파 공법으로 완전히 철거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니엘라 레빈카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장은 정확히 계획대로 철거가 진행됐다면서 현장의 안전이 확보됐다고 판단되는 대로 구조작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철거된 아파트는 지난달 24일 전체 136가구 가운데 55가구가 무너졌고 당시 붕괴하지 않고 남은 건물이 추가로 무너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1일엔 남은 건물 부분이 흔들리면서 수색 작업이 15시간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5일 현재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4명이며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는 121명입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스웨즈 운하 초대형 컨테이너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서 스웨즈 운하 관리청과 사고 선박인 에버기븐호 보험사 간 배상금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보도에서 사고 선박의 소유주인 일본 쇼에이 기센과 보험사 측이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SEH과의 배상금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선박 압류 해제 준비가 마무리됐고 정식 합의서 서명은 절차에 따라 SA 본부가 있는 이스마일리아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선박은 오늘 7일 출항한다고 밝혔습니다. SA 측도 7일 정식 합의서 서명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날 배가 출항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버기븐호는 지난 3월 23일 스웨즈 운하 남쪽에서 원인은 알 수 없는 사고로 좌초했고 이로 인해 운하 통항이 일주일가량 중단됐습니다. SA는 통항장애로에 따른 피해와 준설, 인양작업으로 인한 운하 파손, 사고에 따른 이미지 실추 등을 고려해 사고 배상금으로 9억 1,600만 달러를 청구했으며 이후 선조 쪽과 합의가 난항을 빚자 사고 선박을 압류했고 이후 협상에서 배상금 요구액을 5억 5천만 달러로 낮췄습니다. 필리핀 군수송기 한 대가 어제 필리핀 남부 술루주 훌로섬에 추락해 탑승자 96명 가운데 47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쳤습니다. 에드가드 알레발로 필리핀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C-130H 군수송기에 탑승했던 96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레발로 대변인은 탑승자 외에 추락 현장 부근에 있던 민간인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소베자나 필리핀 군 합참의장은 조종자가 활주로를 찾지 못했고 수송기를 통제하지 못해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레발로 대변인은 수송기 상태는 양호했고 다음 정비 때까지 만 1시간의 비행시간이 남아있었다면서 이 비극적인 사건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과 관련 공관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7월부터 이미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면역이 된 한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문서 발급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신청 첫날인 지난달 28일 하루만 해도 워싱턴 DC 한국대사관 또 미국 전역에 있는 9개 지역 총영사관 출장소 등에 5천 건이 넘는 신청이 있었는데 뉴욕에서만 천 건이 넘을 정도로 신청자들이 몰렸고요. 또 동행가족을 함께 신청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격리 없이 한국에 가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서류를 접수하고 이메일로 그 결과와 문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영사관 앞에도 줄 선 사람들이 장사진 이루고 있고요. 관련 전화 문의에 영사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전한 코로나 위험 상황 때문에 업무를 위한 출장이나 장례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개인적인 방문에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에 한해서만 격리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입국을 위한 코로나 검사, 입국 후 검사 등 격리 해제를 위한 한국 방역당국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실제 7월 1일 격리 면제 시행 이후에 인천국제공항에는 최종 면제를 위해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할 임시시설로 이동을 위해서 입국자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의 뉴스 영어는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 자세를 의미하는 전랑 외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주간 프로그램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에서는 팬데믹 시대에 인기 있는 신혼여행지가 어디인지 또 코로나 팬데믹 여파에 벗어나고 있는 뉴욕시의 오픈 스트리트, 오픈 레스토랑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7월 6일 화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대부분 지역 가끔 구름 많이 끼고요. 양강도 지역은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김영권과 삼전이 11도에서 12도에 머물겠고 강원도 원산 21도에서 시작됩니다. 비가 내리는 삼전은 낮에 23도까지만 오르고요. 서쪽 지역 대부분은 29도 이상, 가장 높은 곳은 자강도 휘천입니다. 주요 도시 기온도 볼까요? 평양과 함흥, 아침 최저 20도에서 시작돼 낮에 30도까지 오릅니다. 신의주는 21도에서 29도 사이, 원산도 21도에서 29도, 청진은 19도에서 2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맑은 날씨에 오전에 먼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소식했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이 끼었다가 점차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5m, 서해도 0.5에서 1.5m로 올리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부르는 This Land Is Your Land로 시작합니다.
For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to New York Island, the Redwood Forest, to the Gulf Stream water, well, this land's made me laugh. Now the sun came shining, and I was strolling, all the wheat fields waving, and the dust clouds rolling, and our voice was sounding as the fog was lifting. Said this land was made for you and me. For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in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중국 당국이 시행 1년을 맞은 홍콩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확대,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실시한 도쿄도 지방선거에서 집권자민당과 연립여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오는 11일에 우주여행에 나선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5일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시행 1년을 기념하는 포럼이 열렸는데요. 이 행사에 참석한 중국과 홍콩 고위관리들이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좀 더 보강해서 강화할 걸 시사했습니다.
네,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까?
네, 지난 7월 1일로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지난해 5월에 중국의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됐는데요. 한 달 만인 6월 30일에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이 상무위원회에서 가결돼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 홍콩의 국가보안법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크게 국가분열, 정권정보, 테러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이 네 가지 범죄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런데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반중국, 민주세력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런 비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더 강화하겠다는 건가요?
네, 포럼에는 중국 전인대의 장용 법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 참석했는데요. 장용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은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네 가지 범죄 외에도 다른 여러 유형의 국가보안 관련 범죄를 법률로 다스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홍콩 국가보안법도 네 가지 범죄에 국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장용 부위원장은 다만 법률의 범위는 현재 홍콩 국가보안법에 담긴 이 네 가지 범죄는 물론이고 국가의 안보를 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처벌, 방지, 저지하는 내용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지금의 중국의 보안법을 기준으로 하면요. 어떤 행동을 하면 이 범법 혐의가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홍콩 보안법보다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장용 부위원장에 따르면 중국 보안법은 총 11가지 행동을 범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간첩 행위, 반역, 국가기밀 유출 등이 해당됩니다. 장용 부위원장의 발언은 이런 유형의 행동도 앞으로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홍콩 정부는 중국 당국의 이런 움직임에 어떤 반응일까요?
네, 홍콩의 행정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도 이날 포럼에 참석했는데요. 캐리람 행정장관은 홍콩 정부는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정책은 홍콩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인터넷, 금융, 공공보건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충분한 이해와 총체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람 행정장관이 중국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 범민주진영은 지난 2017년 캐리람 행정장관이 취임한 이래 홍콩이 급속히 친중국화하고 홍콩의 자치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캐리람 행정장관은 이날도 홍콩 국가보안법 덕분에 홍콩이 빠르게 혼란에서 벗어나서 질서를 되찾고 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홍콩의 법치가 안정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1년 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또 구금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적어도 117명의 민주화 인사, 언론인, 전직 의원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네. 최근에는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국 매체가 또 문을 닫았죠.
네, 중국과 홍콩의 비판적인 기사를 써왔던 이 빈과일보가 지난달 24일자 신문을 마지막으로 폐간했습니다. 빈과일보는 그동안 중국 당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주, 편집인, 선임 기자 등을 줄줄이 체포하고요. 또 회사 자산을 동결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었는데요. 지난달 결국 창간 26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자, 홍콩이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국제사회 목소리도 커지고 있네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특별히 지난달 빈과일보 폐간 소식에 성명을 내고 전 세계와 홍콩의 언론 자유에 매우 슬픈 날이라고 유감을 나타냈고요. 또 중국 당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 독립적인 언론에 대한 조처를 비판했습니다. 전 홍콩의 식민 지배국이었던 영국도 중국이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을 약속했던 양국 간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홍콩 문제는 자국 내정이라면서 일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홍콩을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에 영국이나 캐나다 등 다른 나라로 떠나는 홍콩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은 특히 1997년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전까지 홍콩 주민들에게 발급했던 이 영국 해외국민 BNO 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영국 이민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최근 조사에서 이 BNO 여권 소지자 적어도 13,000명에서 16,000명이 올해 영국에 갈 걸로 추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 대회가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런 가운데 도쿄도 지방선거가 치러졌네요.
네, 일본이 4일 수도권인 도쿄도 지방선거를 실시했는데요. 개표 결과 스가 요시대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과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네, 자민당이 몇 석 얻었습니까?
네, 도쿄도 의회 의석은 총 127석인데요. 이 가운데 33석을 차지해서 제1당 자리는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31석을 얻은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도쿄 도민 퍼스트당을 간신히 앞섰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자민당과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곳이 공명당이죠. 공명당은 몇 석이나 얻었습니까?
네, 23석에 그쳤는데요. 이 자민당과 공명당 의석을 다 합쳐도 과반이 안 됩니다. 당초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번 선거에서 과반석은 확보할 걸로 기대했었습니다.
네, 이 자민당의 지도부가 총 출동을 해서 힘을 실어줬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오는 10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선거는 총선의 향방을 가늠할 주요 선거로 보고 스가 요시대 총리, 또 고노다로 행정개혁상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지원 유세에 나섰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비록 자민당이 일당을 확보했지만 스가 총리의 참패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민당으로서는 일단 실패가 되는 건데 원인이 뭘까요?
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은 석주 앞으로 다가온 이 도쿄올림픽입니다. 일본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세가 뚜렷한데요. 정부의 방역 실패, 또 올림픽 대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자민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정말로 올림픽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일본 안에서는 이 대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나 봅니다.
네, 일본 TBS 방송이 4일 이 투표소에서 출구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57%가 이 올림픽 대회를 예정대로 치르는데 반대했습니다. 도쿄 올림픽 대회는 오는 23일에 개막합니다.
네, 이 올림픽 대회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도 한번 볼까요?
네, 자민당과 도쿄도민 포스트당 모두 현재 이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민당은 관중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관철하고 있고요. 도쿄도민 포스트당은 관중 없이 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입헌 민주당과 공산당은 취소 또는 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스가 총리가 무관중 대회를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었죠?
네, 지난 1일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관중 없이 대회를 치를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일단은 만 명 상한으로 경기장 관중 수용 능력에 50%까지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제 대회가 임박했고 지금쯤이면 많은 외국 선수단이 일본에 들어가고 있겠네요.
네, 이달 들어서 외국 선수단의 입국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엄격한 방역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더불어 코로나 확산 우려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입국한 우간다 선수단 가운데 두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일본 교도통신은 4일 보건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세르비아 선수 한 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우주 관광을 추진하는 리처드 브랜슨 영국의 그 버진 그룹 회장이 곧 우주 여행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네, 브랜슨 회장이 오는 11일 버진 갤럭틱이 만든 우주선 VSS 유니티를 타고 우주 여행에 나섭니다.
네, 이번 우주 여행에는 몇 명이나 함께합니까?
네, 브랜슨 회장까지 탑승객은 모두 6명인데요. 이 가운데 2명은 이 우주선 조종사들입니다.
네, 이 버진 갤럭틱이라는 우주선이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특이한 방식으로 발사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상에서 로켓을 실어서 발사하는 게 아니라 모선에 달려서 이 비행기처럼 화지로를 통해 이륙한 뒤에 일정 고도에 달하면 모선으로부터 분리되고요. 이후에는 자체 동력으로 약 90에서 100km 상공까지 올라갑니다. 우주선에 탄 사람들은 몇 분 동안 이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와 지구를 감상하고 지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미국의 그 민간 우주선 회사인 블루오리진도 곧 사람들을 우주로 보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블루오리진도 20일에 우주선을 발사합니다. 블루오리진은 미국 온라인 소매업체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최고 경영자, CEO가 만든 회사입니다.
네, 베조스 씨도 이번 여행에 참가합니까?
네, 베조스 CEO도 친동생, 또 과거에 우주 비행사 훈련을 받았던 윌리 펑크할머니, 그리고 경매에서 이 우주 여행 자리를 낙찰받은 사람들과 함께 우주로 향합니다.
예, 이 블루오리진의 그 우주 여행을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아주 최근에 거액의 낙찰됐다는 이런 소식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요. 2,800만 달러에 이 낙찰받았습니다.
네, 자 버진 갤럭틱, 블루오리진 이외에도 우주 관광 추진하는 회사가 있죠?
네, 미국 스페이스X도 올해 안에 민간으로 구성된 저궤도 비행팀을 자사의 로켓을 실어서 우주로 보낼 예정이라고 지난 2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장기적으로 돈을 받고 민간인들을 ISS에 보내는 사업도 계획 중인데요. 그 밖에 우주관광기업인 액션 스페이스도 내년 1월에 이 스페이스X 우주선을 타고 ISS에 다녀오는 민간인 우주 관광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민간 회사들뿐 아니라 이 나라들 사이에도 우주 탐사 경쟁이 한창이죠.
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이 눈에 띄는데요. 중국은 최근에 자국 우주 정거장에 우주인을 보냈고요. 화성 유인 탐사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도 달 화성 유인 탐사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부터 벗어나 일상을 완전하게 회복할 날이 가까워졌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4일 일부가 붕괴된 플로리다 공동주택의 남은 부분이 폭파 방식으로 해체됐습니다. 이어서 지난달에 일자리 85만여 개가 새로 생기는 등 고용지표들이 호조를 이어가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 바이든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소식부터 볼까요?
네, 치명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부터 독립선언이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4일 백악관에서 연설했습니다. 미국 최대 경축일인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이날 미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낸 건데요. 올해 독립기념일은 우리 미국이 어둠으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특별한 축하를 더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예, 뭐 독립기념일이 원래 경축일이지만 올해는 그 의미가 더 크다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의 팬데믹, 고립, 고통, 공포, 그리고 가슴 아픈 인명 손실을 미국이 극복해내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작년 이맘때 우리 생활이 어땠는지 떠올려보라면서 그동안 모든 부분이 크게 달라졌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각급 학교가 다시 문을 열고 있고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다양한 현장 대면 활동들이 재개되는 중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1년 사이에 미국 사람들의 생활이 크게 달라졌다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평가인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미국이 경제와 공중보건, 국가적 정신상태 등에서 거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셈이라고 대통령 전문 사학자인 마이클 베슐로스 씨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말했는데요. 의료 현장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코로나 관련 환자 수가 확연하게 줄었다고 뉴욕 도심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유은우 씨가 이날 저희 BOA에 설명했는데요.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 인력들을 팀을 이뤄서 진행하던 비상교대 근무 체계도 얼마 전부터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와는 확연히 그런 다른 모습들이 미국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날 4일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한 백악관 현장에는 시민 천여 명이 초대를 받았는데요.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많은 인원이 백악관 경내에 모인 겁니다. 코로나 사태 동안 현장에서 일해왔던 필수 업종 근무자들, 그리고 군인과 그 가족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백악관에 초청을 받은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 연설 중간중간에 환호하기도 하면서 축하 분위기를 북돋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과 함께 직접 사진을 찍으면서 기념하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 수도 워싱턴 DC 시내에는 수많은 인원이 모여서 기념 행사를 즐겼습니다.
네, 워싱턴 DC에서 어떤 행사가 열렸을까 궁금할 것 같은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독립기념일 축하 불꽃놀이와 함께 유명 가수들의 공연도 벌어졌습니다. 백악관을 중심으로 서쪽의 링컨 기념관부터 동쪽의 연방의사당까지 이어지는 커다란 잔디밭이 있는데요. 이걸 내셔널몰이라고 부릅니다. 이 내셔널몰 일대에 4일 낮부터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서 시민과 방문객들이 몰렸는데요. 경찰 당국이 차량 통행을 차단하고 보안 검색대를 설치해서 인원을 통제했습니다. 이 밖에 동부의 뉴욕, 서부의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여서 불꽃놀이가 진행됐습니다.
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이제는 규제하지는 않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전된 데 따라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권고를 풀었고요. 야외 활동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 당국이 관련 규제를 해제시켰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독립기념일까지 미국 내 성인 70%가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4일까지 약 67%에 머물러서 그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는데요. 아직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강조했습니다.
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뭔가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아직 박멸되지 않았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비롯한 위험 요인이 여전하다고 미국민들에게 경고를 했는데요. 아울러 수많은 미국인이 목숨을 잃은 현실을 잊지 말자고 바이든 대통령은 호소했습니다. 이날 4일 밤 현재까지 60만 3천여 명이 코로나 감염증과 관련해서 사망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붕괴한 플로리다 공동주택의 남은 부분이 폭파 해체됐지요.
네, 지난달 일부가 무너져 내렸던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 시내의 공동주택 콘도의 남은 부분을 당국이 폭파 해체 공법으로 철거시켰습니다. 4일 밤 이 철거 작업이 전격 진행됐는데요. 남은 부분이 추가로 붕괴할 우려가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플로리다주에 지금 열대성 폭풍, 이 허리케인 엘사가 접근하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네. 자, 사고 수습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인명피해는 어디까지 파악이 된 겁니까?
네, 사망자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5일 오전 현재 24명이 사망자로 집계됐는데요. 실종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실종자가 120명이 넘는 상황인데요. 생존자를 구조했다는 소식은 사고 발생 초기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없습니다. 사고 이후 열흘이 지금 훨씬 지난 상황인데요. 앞으로 더 시간이 갈수록 생존자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철거를 하고 난 뒤에는 어떤 작업이 진행됩니까?
네, 구호 요원들의 안전 문제로 그동안 중단이 됐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재개됩니다. 지하 주차장을 비롯해서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곳들을 중점적으로 살필 전망인데요. 이번 철거 작업 이후 남은 건물이 언제 어느 부분에서 무너져 내릴지 걱정을 하지 않아도 이제는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구조대의 수색 범위를 넓히는 게 가능해졌다고 찰스 버켓, 이 서프사이드 시장이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네. 이 큰 건물이 처음에 어떻게 무너지게 된 건지 이 사건 개요를 되짚어보죠.
네, 지난달 24일 새벽 이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 해변에 있는 챔플레인 타워스 사우스라는 건물 일부가 붕괴했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콘도라고 부르는 공동주택, 12층짜리 주택인데요. 총 136세대 중에 55세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 1981년 건설이 됐는데요. 오래된 건물이라서 지난 최근에 안전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되고 보수공사 요구도 있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 사고 직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차원의 수습 지원을 당국에 지시를 했고요. 지난 1일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네, 왜 붕괴가 됐는지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네, 아직까지 조사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계 당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시로 이 보고를 받고 있다면서 아직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지난 1일 현지 방문 당시 기자들에게 밝혔는데요. 철골 구조물에 녹이 슬었던 건지 시멘트나 지반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모든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 추론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설명했습니다.
네. 자, 붕괴 현장으로 열대성 폭풍이 접근하고 있다고 하셨죠. 지금 그 폭풍의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 폭풍 예상 경로에 포함된 플로리다주 주요 지역 당국이 비상 대응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이 콘도 붕괴 사고가 난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도 이 지역에 포함이 됐는데요. 이 열대성 폭풍 엘사가 5일 쿠바를 지나면서 점차 약화를 하겠지만 플로리다 해협을 지난 뒤 6일쯤에는 다시 세력을 키울 수도 있다고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가 전망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응한 연방 정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네, 허리케인 대피소 운영 등 예산의 75%를 연방 자금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플로리다주 전역에 비상사태 선포를 추가로 승인했는데요. 그 밖에 플로리다 주정부와 지역당국의 허리케인 대응 노력에 연방 차원에서 지원하라고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작업은 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이 관련 활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고용 관련 경기 지표들이 아주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일자리는 크게 늘었고요. 실업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특히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발생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고 주요 매체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전문방송 CNBC는 2일 일자리가 미국의 경제 반등 속도와 발맞추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지난 6월 한 달 동안 비농업 분야 일자리가 약 85만 개가 미국 전역에서 새로 생겼습니다. 지난 2일 노동부가 발표한 월간 고용 통계에 나타난 수치인데요.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좋은 기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내놓은 전문가 예상치는 약 72만 개, 월스트리트 저널 예상은 약 70만 6천 개였는데요. 실제로는 85만 개 일자리가 새로 생겼으니까 기대보다 한 13만 개 이상이 더 많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 전달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예, 전달과 비교하면 일자리 증가 추세가 더욱 눈에 띄게 됩니다. 5월의 조종치가 58만 3천여 개였는데요. 6월 새 일자리가 85만 개에 이르면서 전달 기록을 훨씬 뛰어넘은 겁니다. 최근 몇 달간에 계속 이런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4월에는 새 일자리가 26만 9천여 개에 머물렀었습니다. 4월에 26만 9천여 개, 5월에 58만 3천여 개, 이어서 6월에는 85만 개로 매달 새로운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실업률은 작은 소폭 올랐습니다. 5월에 실업률이 5.8%였던 게 지난달은 5.9%로 약간 상승했습니다.
네. 일자리가 이렇게 크게 늘어난 동력이 뭘까요?
네, 여가 업종과 접객 산업에서 고용이 확대된 데 크게 힘입었습니다. 여행과 호텔업을 비롯한 해당 분야들은 이 코로나 사태 직후에 주요 사업장들의 손님이 끊기면서 피해를 가장 크게 봤던 곳들인데요. 지난달에 이 여가 접객 산업 업종에서 34만 4천여 개 일자리를 추가했습니다. 전달인 5월에도 30만 6천여 개 일자리가 증가를 했었는데요. 최근 이 미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각 지역 당국이 방역 목적의 영업 중단 조치를 속속 풀어내고 있는 효과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일자리 수치가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보면 또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은 차이가 상당합니다. 680만 개 정도 일자리가 더 생겨야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업계에서 추산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꾸준히 격차가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달인 5월에는 약 760만 개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네. 자, 실업수당 청구 통계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자리 통계와 마찬가지로 실업수당 청구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까지 한 주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36만 4천여 건으로 1일 공개된 노동부 집계에 나타났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에 가장 작은 숫자입니다. 전주 조정치보다도 5만 천여 건 줄어들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코로나 대유행 이전과 비교해보면 또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이 부분은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에 가장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작년 3월 중순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 6천여 건이었는데요. 이제 36만 4천여 건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10만여 건 남짓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한창일 때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수백만 건에 육박한 적이 있었고요. 한동안 100만 건 아래로 떨어지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의 이런 경제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결과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일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이후 도합 300만 개 일자리가 추가됐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앞서 대통령이 이 경제 현안 연설을 통해서 일자리 관련 통계와 각종 수치가 앞으로도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결국에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말한 정부의 경제 계획이 작동하고 있다. 제대로 이 경제 계획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두 가지로 정책을 진행 중입니다. 우선 사람들이 사업장에 모일 수 있도록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까지 미국 내 성인 70%가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도록 하자는 계획을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4일까지 약 67%에 머물면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백신 접종이 이 정도까지 진전된 게 최근 고용 지표 개선의 주요 원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해설했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 정책 다른 하나는 뭡니까?
네, 미국 일자리 계획이라는 공공투자 정책입니다. 미국 곳곳의 도로와 교량, 공항을 비롯한 사회기관시설, 인프라들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자는 계획인데요. 의회에서 근거 입법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라서 정부 재정 부담의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이견을 공화당이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민주공화 양당의 중도파 상원의원들이 타협안을 마련해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걸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중도파 상원의원들이 마련한 타협안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인 총액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줄인 내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제안에 들어있던 노약자 장애인 지원 시설을 비롯한 인적 인프라 부분을 제외한 결과인데요. 친환경 에너지 시설 자금 등도 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타협안에 대해서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면서 타협안에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최근 중국이 미국과 호주 등 몇몇 나라와 주요 현안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공세적인 외교적 자세를 보였고 외부에서는 이를 두고 전랑외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중국의 전랑외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늑대전사 외교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중국의 전랑외교는 중국 안에서 많은 관객을 동원한 애국주의 영화인 전랑 연작에서 그 명칭을 따왔습니다. 영화 전랑 1편과 2편은 중국 특수부대의 용맹한 활약상을 그렸으며 중국인 관객들 사이에 국가적 자긍심과 애국심을 높였습니다. 이 영화가 나온 이후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때론 상대국과의 대립도 불사하며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는 중국 외교관들의 강경한 외교적 언사와 행태를 전랑외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맷은 과거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저자세 외교를 추구하던 중국이 코로나 대유행 이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단호하고 주도적이며 주목을 끄는 전랑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인민 也绝不允许任何外来势力欺负、压迫、奴役我们。
과거 덩샤오핑 시대에는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는 도강양회가, 그리고 후진타오 시대에는 평화롭게 우뚝 선다는 화평굴기가 중국의 상징적인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시대의 중국 외교관들은 더 자신을 숨기지 않고 다른 자세를 보입니다. 이들은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SNS 등 인터넷 매체, 그리고 내외신 기자회견 등을 활용해 미국과의 무역전쟁, 홍콩 민주화 시위, 신장 위구르 자치군의 인권 문제, 타이완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중국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중국에 대한 비판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루 사예 프랑스 출신의 중국 대사는 지난 6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과의 회견에서 이런 전랑 외교가 서구의 비판에 대항한 정당한 방위라면서 국제사회가 이에 적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At the end of the holy month of Ramadan, Chinese diplomats and journalists engaged in a concerted social media campaign.
하지만 전랑 외교의 여파로 국제적으로 반중국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애국주의에 기반을 둔 공세적 외교가 중국 외교의 유연성을 제약하고 중국의 부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위협 인식을 강화하여 중국의 대외 관계를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진핑 주석도 국제사회에서 커지는 중국에 대한 반감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최근 중국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고 발전에 유리한 외부 언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국제적 이미지 제고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중국의 전랑 외교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이어집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지난 1년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은 예비 부부가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확진자가 잦아들면서 미루었던 결혼식을 다시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결혼식 풍경도 많이 바뀌었지만 결혼식 이후에 떠나는 신혼여행지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팬데믹 시대 인기 있는 신혼여행지. 테이 리자 브리토바 씨는 올 1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진 속 배경을 보면 정식 결혼식장이 아니고 부부가 입고 있는 예복도 평상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할 당시는 미국에서 2차 코로나 확산이 일어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브리토바 씨 부부는 단 10명의 하객만 초청해 조촐하게 결혼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차질이 빚은 건 결혼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미 전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 조처가 내려지면서 신혼여행 계획도 잡질 못했는데요. 유럽이나 중남미 신혼여행을 꿈꿨던 두 사람은 결국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신혼여행을 보류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신부인 리자 씨는 미국은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었지만 다른 나라들은 국경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고 있고 코로나 검사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려니 너무 골치가 아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좀 더 기다렸다가 내년 10월쯤에 이 많은 하객을 초청해 예식을 다시 크게 하고 신혼여행은 그 이듬해인 2023년에 떠나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이제 많은 사람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지만 여행 경비가 오르다 보니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 팬데믹 기간 봉쇄 조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여행업계가 그간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 각종 비용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혼여행지도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팬데믹 이전엔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나 유럽의 파리나 로마, 동남아시아 등지가 신혼여행지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요즘은 태평양의 아름다운 섬인 하와이나 미국에서 가까운 중미의 멕시코, 코스타리카 또는 카리브해 연안의 휴양지들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Rates are much higher this year than they've ever been in the past. So it's not necessarily
고급 여행을 주선하는 럭스 여행 클럽의 창업자 얼리사 쿠안 씨는 올해 여행 상품 가격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요. 어느 곳을 여행하든 할인 특가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신혼부부가 여행 일정을 다시 잡으면서 팬데믹 종식과 함께 신혼여행이 몰리는 일명 허니문 붐을 보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호텔 객실이나 리조트를 예약하기가 무척 어려워질 것으로 여행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The other thing that's happening is everybody that was booked for 2020 has already rebooked for 21.
여행사 연합인 트래블 리더스의 노라 블럼 부회장은 지난해 신혼여행을 계획했던 고객들이 이미 올해나 내년으로 여행을 연기했는데 계속 신혼부부들이 몰리면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예약이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꿈에 그리던 신혼여행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하는 신혼부부들에겐 이 코로나 사태가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지만 팬데믹이 가져다 준 혜택도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선 결혼을 하려면
예식장을 예약하고 많은 하객을 초대해 대접하려니까 결혼식 비용이 많이 드는데 결혼식 규모가 줄어들면서 예식이 드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결혼식에서 비용 절감을 본 신혼부부들이 대신 신혼여행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경향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뉴욕시의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 코로나 팬데믹 여파에서 벗어나고 있는 뉴욕시가 오픈 스트리트와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시행 중입니다. 일정 구간의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대신 식당이나 매장 영업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 확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은 1년 내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 없는 거리에서 사람들은 산책도 하고 식사도 하고 아이들은 놀이기구를 타며 놀기도 하는데요. 뉴욕 시민인 마크 코안 씨는 도로 한복판에 간이 식탁을 펼쳐놓고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Really good time.
오픈 스트리트에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다 허용된다며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다고 했는데요. 딸과 함께 가족, 친지들을 다 초대해 야외에서 식사를 즐기는 코안 씨는 이런 시간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했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오픈 스트리트를 영구화하면서 복잡한 차들로 붐비던 일부 뉴욕시 도로는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보행자 전용 거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If someone had come to our community board a year and a half ago and said, "Let's shut down all of..."
지역 주민 단체를 운영하는 깁 비코니 씨는 만약 1년 반 전에 누군가가 와서 뉴욕시의 도로를 막고 사람들이 도로에서 밤 10시까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했겠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이런 일이 현실이 됐고 또 잘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으로 인해 식당들은 허가받은 매장 공간에서 더 벗어나 도로 한복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실외 영업을 하려면 허가도 받아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오픈 스트리트에선 무료로 공공도로를 사용하도록 허용한다고 합니다. 식당의 매니저인 패트릭 프로머스 씨는 오픈 스트리트와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아무도 식당 내부에 앉으려 하지 않는다며 다들 널찍하고 여유 있는 실외에서 식사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패트릭 씨는 팬데믹 기간에도 식당의 문을 닫진 않았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엔 보통 손님이 많아봐야 4명 정도에 그쳤지만 요즘에는 실외에서 식사하는 고객만 매일 65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오픈 스트리트가 처음 시작됐을 땐 민원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도로를 막으니까 운전자들이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반대 시위도 열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민들의 만족도는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So parking's hard, but what are you going to do? It's New York. And I love it. I love open streets.
비바디 간치니 씨는 물론 주차는 더 어려워졌지만 사람 많고 차 많기로 유명한 뉴욕인데 뭘 기대하냐고 했는데요. 비바 씨는 또 유럽을 여행할 때 이 보행자 전용 거리를 많이 봤고 특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유명 보행자 거리인 람블라스도 많이 갔다며 차 없는 거리에서 꼭 한번 살아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이 각종 봉쇄 조처가 해제되면서 뉴욕시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데요. 동시에 이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으로 인해 뉴욕은 팬데믹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열린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시네마 잉글리시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01년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 함께 보시면서 표현 배워볼게요. 엉뚱하지만 사랑스러운 브리짓 존스. 그녀는 새해 32살을 맞고 그녀가 남자친구가 없는 게 불만인 그녀의 엄마는 변호사 마크를 가족 명절 행사에서 소개시켜줍니다. 하지만 둘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첫인상을 주고 헤어지고 하필 그녀는 바람둥이 직장 상사인 다니엘과 엮이게 되지만 다니엘은 다른 여자를 뒤에서 만나고 있었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질린 브리짓은 다니엘에게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선포를 하는데요. 장면의 대화 함께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give an inch, give one inch 들어볼게요.
Bridget, I want to hear this. Because if she gives one inch, I'm going to fire her bony little bottom anyway for being totally spineless. What?
Well, I just think you should know that, you know, there are lots of prospects here for a talented person. Daniel, yeah, just give me a minute, will you, son? Thanks.
Right here, boss.
If she gives one inch, I'm going to fire her bony little bottom anyway. 좀 빨랐죠? 오늘의 표현 나왔습니다. Give an inch. Give one inch. An inch. 인치는 길이를 재는 단위로 약 2.5cm. 또 an inch 하면 약간의, 조금의 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의 틈을 주다, 타협해주다, 좀 잘해주다, 좀 양보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Give someone an inch and they'll take a mile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Give someone an inch. 좀만 잘해주면 they'll take a mile. 더 많은 것을 원하더라 라는 뜻의 속담입니다. Give someone an inch and they'll take a mile. 영화에서는 브리짓의 동료이자 선배인 퍼페추아가 말하죠. If she gives one inch, I'm gonna fire her bony little bottom. 그녀가 조금이라도 잘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내가 해고해버릴 거야 라는 뜻입니다. Give an inch. 다니엘 때문에 남자들에게 더더욱 실망한 브리짓 앞에 마크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엉뚱하고 실수투성이인 브리짓이지만 그녀를 사랑스럽게 여기는 마크는 이전 무례했던 것을 사과하고 자신의 감정을 그녀에게 알리며 둘은 점차 가까워지는데요. 알고 보니 다니엘과 마크는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이들의 삼각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표현 give one inch, give an inch, give someone an inch, they'll take a mile. Give an inch.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Bridget, I want to hear this. Because if she gives one inch, I'm going to fire her bony little bottom anyway for being totally spineless. What?
Well, I just think you should know that, you know, there are lots of prospects here for a talented person. Yeah, just give me a minute, will you, son? Thanks.
Right here, boss.
오늘의 표현은 give an inch, give one inch였습니다. Thanks again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배워보는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실시각각 변화는 국제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다고요? VOA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